인생만사 시작이 있으면 그 끝도 있는 법입니다. 살다 보면 업앤다운이 있고 굴곡이 있기 마련이지만 영화의 비기닝이 있으면 그 끝인 엔딩도 있는 것처럼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작도 잘해야 하지만 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은 더 중요한 훈련입니다. 드디어 열두 지파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분배가 맞춰졌습니다. 한 가지 정리할 것은 어떻게 객관적인 전력에서 열세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호전적이고 잔인하고 비열했던 가나안 족속의 터줏대감들을 이길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지는데도 이유가 있다시 이기는데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는 말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된다고 나 혼자 앞장서서 가지도 마시고 안 된다고 뒤로 쳐져 혼자 가지도 마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또 하나 이김의 이유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이 있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켰던 요셉이 있었고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으며 용기 있는 여호수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고자질을 잘해 형제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요. 모세는 혈기 있는 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잘도 소마가 넘어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문제를 뛰어넘어서 일개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족속을 한 국가로 탈바꿈시키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셋은 순종하며 따라준 헌신된 부하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전쟁을 마치고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과 함께했던 부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칭찬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난 7년을 하루같이 땀과 목숨을 바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칭찬은 첫째, 명령에 철저히 순종한 것에 대하여 칭찬했습니다. 대개 실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제멋대로 하고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순종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실력 있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최정예 군사들이 여호수아의 수족이 되어 목숨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리더이기 이전에 모세를 충실히 따랐던 팔로워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쫓아가는 인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탁월한 리더가 없다, 존경할 리더가 없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얼마나 좋은 내가 팔로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헌신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여호수아는 끝까지 책임을 다한 것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이 힘들어지면요, 사람들은 이래저래 이유를 하나씩 대면서 슬슬 빠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는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자기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홉 지파를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여호수아에게 의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다음에 최근에 열 번째 열매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의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의리 있는 자를 쓰십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여호수아에게 배울 점은 무턱대고한 칭찬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값어치가 있는 근거 있는 칭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리더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잘한 점을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돋보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동부사랑교회 교회학교에서 VVS가 열렸습니다. 정말 끝내줬습니다. 잘 준비된 교역자들의 탁월한 리더십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교사들의 헌신과 TA들의 땀과 그 눈물 흘린 헌신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는 물론이거니와 이웃의 자녀들까지 매일매일 라이드해주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참석한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열심히 찬양도 하고 춤도 추고 말씀도 듣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먹여야 산다는 사명을 가지고 수제 돈가스, 수제 테리야끼, 수제 햄버거를 수백 개씩 만든 주방팀이 있었습니다. 저는 치킨 테리야끼를 만들기 위한 닭고기를 다듬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마다 기름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칼로 제거하고 가위로 하나하나 그 기름들을 다 떼어내는데 정말 얼마나 정성을 다 기울인지요. 수백 명분을 준비하다 보니까 완전히 온 세상이 닭이었습니다. 이런 농담 보고 갔습니다. 와, 이거 완전 닭공장이네. 이거 끝내면 영주권 주나요? 이렇게. 어떤 분은 저에게 밥이 너무 맛있어서 남편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녀오시는 분도 아니에요. 지금 이 프로그램이 어린애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남편을 데려와서 밥을 먹였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배 중보기도 하면서 매일 전혀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로 기도의 불을 담겼습니다. 이외에도 등록으로, 음향으로, 주차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근본 VBS가 참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본 VBS에 참석했던 모든 자녀들이 21세기의 요셉이 되고 21세기의 모세가 되고 21세기의 여호수아 같은 인물로 하나님이 반드시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칭찬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칭찬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칭찬이란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는 세 지파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첫째, 말씀대로 살 것을 명령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토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토라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 제비를 던지다,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스승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던져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스승의 역할이 토라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살 길, 갈 길, 복된 길, 이게 가르쳐주는 것이 토라, 말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땅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고 제가 캡틴의 얘기 들어보니까 하늘에도 다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우리가 가야 할지 모를 때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거, 바로 그것이 토라,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둘째, 계속해서 일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기 섬기라는 말은 일하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이 전쟁에 참여하여 전쟁을 승리케 했던 것처럼 돌아가서도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내가 움직일 수만 있다면 주님을 위해 계속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이 세상에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한 일만은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VBS 며칠 동안을 보면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섬겼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박수치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빛의 주단으로, 왕의 대로로, 시온의 대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난 여호수아는 그동안 가나안 전쟁에서 얻은 수많은 전리품 중에 그들의 몫을 확실히 챙겨주었습니다. 어떤 걸 챙겨주셨는지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많은 재산, 심히 많은 가축, 은과 금, 구리와 쇠, 온갖 것들을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전쟁에 참여한 자들만 이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후방에 남아 어른들을 돌보았던, 자식을 키우며 살림을 꾸려왔던 가족들도 수고했더니 함께 나누어 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전리품을 주신다는 거예요. 드디어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뜨거운 환송을 받으며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이들이 가다가 요단강가에서 하나 행동을 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아주 큰 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들은 큰 제단을 쌓고 나름대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아주 큰일이 발생했는데요.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요단 서편에 아홉 개의 전 지파의 사람들이 실로에 모여서 이들과 싸우러 가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불상사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는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 13, 1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여기서 번제라는 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요즘 뭐 인터넷 예배다, 뭐 TV 예배다 이래가지고 좀 피곤하면 뭐 스낵 먹고, 목마르면 우유 먹고, 피곤하면 누워서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택해 준 곳에서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제단은 이미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제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요단 강가에 새로운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이제는 갈라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방금 전까지는 동지였는데 오해가 딱 생기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두 갈래로 갈라지고 만 것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좋았다가 오늘 쪽날 수도 있고요. 어제까지 쪽났다가 오늘 좋을 수도 있습니다. 둘은 지나친 경쟁심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는데 큰 제단을 쌓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에 있었던 제단보다 더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세 지파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크게 짓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흡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의 아홉 지파 입장에서 본다면 마치 자신들보다 훨씬 더 큰 제단을 쌓아서 독립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 경쟁심을 자극한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표단을 구성해서 파견했습니다.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수장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천부장을 추천받아서 10명의 지도자를 뽑아서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일종의 사절단이 간 겁니다. 그들은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직선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에서 단을 쌓고 주님을 예배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른 제단을 쌓았느냐고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직설적입니까? 뭐 어떻게 된 일이냐, 서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차분히 뭐냐 얘기하는데 만나자마자 막 할 때는 뭐요? 그만큼 울분이 쌓였다는 겁니다. 오해가 쌓였다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요단 동편 지도자를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어떻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느닷없이 들이닥쳐가지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고 그것도 자신들이 의도했던 내용과는 뭐 360도 다른 것들을 가지고 훈계하고 막 얘기하라고 했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실하게 경청을 했습니다. 복합적으로는 감정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유순한 말로 단을 쌓은 목적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을 쌓은 목적은 번제를 드리기 위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단을 쌓은 목적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와 너희가 하나님의 한 자손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후대에 우리 자손들이 요단강가에 와서 뛰어놀다가 저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가 목숨 걸고 요단강 건너편을 가서 도왔던 그 정복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와 너희가 한 민족이며 한 하나님을 세운 것들을 그것을 증표로 세운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해를 해도 한참 오해를 한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0절에 보니까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좋게 여겼다는 것을 영어로 보니까 they were satisfi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만족스럽게 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어주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족속은 더욱더 하나가 되었습니다. 잠시 가졌던 오해와 섭섭한 감정을 씻어내고 오히려 더 끈끈해진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 단을 예스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오해를 제대로 풀면서 좀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해를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는 7년을 목숨 바쳐 싸운 피를 맺은 동지들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한 일입니다. 그 목적을 보면 너무나 선한 일이에요. 잘못이 없어도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솔직한 사람, 지나치게 수다스러운 사람, 지나치게 호기심이 많은 사람, 지나치게 말이 없는 사람, 지나치게 말이 많은 사람, 쉽게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 남 탓하는 사람, 사기를 꺾는 사람, 함부로 말하는 사람, 섣불리 판단하는 사람, 집요하게 조르는 사람, 유난히 관심을 끌고 싶은 사람, 세세하게 하소연을 하는 사람, 무례한 사람, 심각하게 자기 자랑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다 보면 내가 잘한 일 때문에도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못한 일 때문에도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사람은 소심하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너무 친절한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 저 일을 돕는 사람은 아이고 오지랖도 되게 넓네, 오지랖 넓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똑소리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인간미가 없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은 너무 공격적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귀에 보청기를 껴서 목소리를 크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해를 받았다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하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오해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오해 때문에 심각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오해에 집중하지 마시고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오해가 풀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풀렸습니까? 잘못이 아닌 해결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났습니다. 대화를 했습니다.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만났고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대화를 하고 나서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 이거 오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좋게 여겼습니다. 설사 오해의 원인이 상대방이 제공했다 하더라도 오해한 사람이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은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오해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내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해에 집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상대방의 말을 안 믿어줘요. 오해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말을 신뢰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결에 집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좋게 여겨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한편은 무조건 죽일 놈이고 한편은 무조건 피해자고 이런 거 없습니다. 나는 항상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 나는 항상 눌렸어, 나는 항상 상처받았어, 나는 항상 어려웠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사실 이런 사람은 질병입니다. 상처라는 것은요, 그 퍼센티지의 차이가 나지만 주고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말에 나는 모든 것들의 피해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셋째는 서로 입장 바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해를 푸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의도를 가지고 가면 오해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 너 오늘 무슨 말을 하는지 보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어. 이런 마음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벌써 마음에서부터 오해를 풀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해가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해를 풀려고 만났어도 이해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돼보지 않고는 죽었다 깨나도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정선이라는 개그맨 씨의 고백입니다. 정선일 씨라는 개그맨이 있는데요. 남편이 탤런트 안재환 씨입니다. 서울대를 나온 아주 엘리트 탤런트였는데 결혼한 지 10개월 만에 남편이 집을 나간 지 10일 만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왜 죽었느냐? 본인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사채를 썼는데 상당히 돈을 많이 쓴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얼마 있다 자신의 절친이었던 베프였던 최진실 씨가 자살한 겁니다. 돈을 다 빌려줬다 뭐였다 이래서 그래가지고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네가 죽였다. 너 남편도 잡아먹고 네 친구도 다 잡아먹었다. 조금 있다 보니까 최진실 씨 동생인 최진영 씨가 또 자살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자살하고 이러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댓글이 올라가는 거 뭐냐면 남편도 잡아먹고 친구도 먹고 주변에 다 잡아먹는데 이제 네 차례야. 빨리 죽어. 너 뭐해? 수없이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선우 씨가 예수를 믿었는데 참 이때 많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 통일이 아니라 나의 소원은 빨리 죽는 거. 하나님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자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오늘 데려가나 내일 데려가나 밥도 굶어보고 별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데려가는 거예요. 안 죽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데 괜찮다.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때 이 정선희 씨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딱 두 사람이 아는 거죠. 누가 누구는 아는 겁니까? 나도 내가 진실한 거 알고 하나님도 내 진실함을 알고. 그런데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뭐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으면 됐지. 그러면 나중에 가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막 다 해결되고 그런 건 아닌데 마치 종이 한 장 한 장이 겹쳐져서 여러분 뭐 한지 같은 거 막 겹쳐지면요, 뭐 수건도 만들고요, 양말도 만들고요, 벽도 만들고요, 집도 만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수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디까지 자랐냐면 이제는 막 죽어라 이런 댓글 오면요. 와, 이 사람 나를 너무나 좋아하네. 왜냐면 한 10년 동안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죽어라 죽어라 하면 나한테 관심 없으면 어떻게 그러겠냐는 거예요. 이거 와, 진짜 이 사람, 야, 감사한 사람이다. 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한 얘기가 그 사람이 돼보지 않고는 어떻게 그 사람을 마음을 아냐는 거예요. 자기도 남편이 왜 죽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장님의 마음과 부하주간의 마음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순장 순모님의 고민과 순원들의 고민이 같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의 고민과 평신도의 고민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입장과 형편과 처지에서 상황과 관점을 보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이상은 오해를 풀을 길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해와 이해 사이에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감옥이 뭐냐? 다친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다치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열어놓고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열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내가 아니므로 내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오해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따진다고 오해가 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말을 받아들일 때 오해가 풀어진다는 겁니다. 자꾸 문제라는 말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라는 말이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뭐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런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덩어리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라는 말을 아예 내 인생 속에서 안 쓰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말을 할 때는 지금 이 말을 하는 시점인지 하지 말아야 될 시점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려고 한 마음이 없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상대방은 마음이 상했는데 뭐 거기에 뭐 칭찬한다고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놀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말을 할 때는 이 말을 해야 되는 시점인지 안 해야 되는 시점인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뒤에서 수군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농담이라고 해서 다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남을 불쾌하게 만드는 농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뭐 어떤 뭐 외모에 대한 부분이랄지 아니면 뭐 그 사람이 싫어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꼭 어렸을 때 개구장이들이 그냥 동네에 하나 놓고 막 놀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쪽 말만 듣고 말을 옮기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지만 그 겸손함 속에도 자신을 미워하는 것들이 안 들어간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쪽 사람 말만 듣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건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앙은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Come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신앙의 삶을 예수님이 살았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자신이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살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못 사냐? 이러면 오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나도 못하는데 왜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해를 푸는 가장 확실한 마지막 비결은 한 번 더 시도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연습과 끈기입니다. 용서는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일흔 번씩 일곱 번 끝도 없이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뭐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누구나 다 불만이 있었어요. 목회자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회자에게 누구나 다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나도 실수하고 너도 실수하고. 나도 사람, 너도 사람. 이런 용납함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차 용서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그냥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용서를 선포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나를 이해해 달라고 말하기 전에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그곳에서부터 오해가 풀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뭐냐면 스스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자꾸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꿔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오해가 풀리고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선희 집사님께서 정말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뒤돌아보니까 꾸역꾸역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막 죽여달라고 빨리 데려가달라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니까 늘 밥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먹는 밥상이 전부가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밥상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날 또 밥상을 차리고 또 먹더라는 거예요. 남편 죽고 친구도 죽고 이 사람도 잘하고 저 사람도 잘한 거 그 밥상은 다 지나간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밥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새로운 밥상이 이 말이라. 모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더 좋은 밥상이 이 말이라. 아하 그렇구나. 이거 살만하구나. 그래서 라디오도 가고 열심히 뛰었다는 거예요. 전국 교회를 방방곡곡 다니면서 간증하고 있어서 그걸로 먹고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어떤 밥상에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내가 꿈꾸지 않았던 밥상에 놓여줄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밥상에 놓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밥상에 놓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밥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밥상 치워가면 또 새로운 밥상이 오는 겁니다. 주님이 준비한 내일의 밥상, 주님이 준비한 모레의 밥상 여러분 앞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새로운 밥상을 주님이 차려주실 줄로 믿고 오해를 풀고 관계를 풀고 마음을 풀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영적인 동역자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간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합심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